안녕하십니까. 임 목사님 키가 크시기 때문에. 네, 수양에 오시는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더웠는데, 좀 시원하시죠? 네. 강릉교회에서 또 강원 지역에서 수양의 마음을 많이 써주셔서 무엇보다도 여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었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여름과 겨울, 우리 겨울 수양회는 이제 올해가 42회더라고요. 우리 선교회에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IYF 또 이렇게 주셔서 또 지금 목사님께서는 IYF 월드 캠프를 위해서 이번에 가나 그리고 베냉 탄자니아 이어서 네 번째 나라 카메룬에서 지금 월드 캠프를 하시고 또 이번 주 마지막으로 이제 케냐에서 월드 캠프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특히 아프리카의 월드캠프의 소식을 들을 때 참 너무너무 우리가 참 감격스럽고 또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선교에 주시고 또 목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셔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볼 때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이제 한국에서도 부산에서 이제 1주차 월드 캠프를 한국 이제 월드 문화 캠프를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장관님들 또 부장관님 또 차관님 또 뭐 대학교의 총장님들 또 국회의원, 또 여러 이제 기빈들이 또 오시고, 또 해외에 있는 대학생들도 1,600명 이렇게 와서 3,000명이 넘는 이제 큰 캠프를 이번 주간에도, 이번에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참 그 소식이 너무너무 참 놀랍고 놀랍다는 마음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그 베냉에 있는 대통령 아들이 한국의 월드캠프를 참석을 했어요. 월드캠프를 참석하고는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캠프를 하고 또 그라시아스의 그 아름다운 음악의 공연 그리고 각국 나라의 컬처 댄스 또 시간시간마다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인드 교육 그 모든 프로그램을 보고 대통령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캠프를 마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가 대통령이시니까 아버지에게 한국의 우리 IYF와 또 박옥수 목사님 또 우리의 이 마인드 교육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냉에서 이번에는 베냉이 몇 년 만에 했어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는 토거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베냉은 이번에는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 베냉의 이제 국립극장에서 월드캠프를 하는데 이제 먼저 이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궁에서 대통령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첫마디에 대통령 각하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께 내가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경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바꿀 줄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IYF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바꿔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서 이제 이 베냉의 대통령께서도 이 나라의 학생들은 마음을 좀 바꾸어 달라고 목사님이 하시는 이 IYF 일에 마음껏 이렇게 돕고 싶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마약 중독자가 변화된 이야기 그 대목을 읽으시고는 이 책 베냉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 읽히도록 하라고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마음을 다 열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선교회 안에 또별을 이렇게 주셔서 특히 아프리카는 에이즈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십몇 년 지나면 한 혹은 20년 지나면 나라가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에이즈가 참 심각한 그런 나라들도 많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참 복음을 전할 수도 있도록 아프리카에 또 문을 열도록 또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대통령께서도 그 또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때 이제 보건부 장관님이나 시장청장님이나 또 관련된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지시를 하셔서 임상실험 거치지 않고 빨리 이렇게 허발 메디션 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도 하시고 또 땅도 주시고 참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베냉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적었답니다. 한국의 박옥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세계 대회를 하고 또 청소년들을 마음을 바꾸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 베냉에 가셔서 짧은 4일 동안에 가졌던 그 시간들 또 이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청소년들의 문제를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을 가지고 또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바꾸는 그걸 그에 대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 편지를 적었답니다. 적고 그 사본을 박 목사님한테 드리면서 박근혜 대통령께 보냈다고 이야기를 방금 들어온 전통 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베냉 대통령께서도 이런 단체 또 이런 목사님 예. 대통령께서도 이 또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 베냉 국립극장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한 시간 말씀 전하시고 또 2만 부를 또 이렇게 행사에 기탁을 하시고 예? 후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창단이나 목사님 또 이렇게 만찬을 준비를 하시고 목사님께 어떻게 여기서 지내시느냐고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이 이 베냉의 나라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01년도에 2001년 11월 달에 지금 이제 베냉에 있는 우리 김광훈 선교사님 사모님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프리카에서요. 이제 참 그게 벌써 이제 13년 해수로 13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권영 사모님은 우리 선교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직장을 이렇게 은행에 근무하셨는데 아주 은행에 근무하실 때도 보통 이제 뭐 창구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25일이나 월말 되면은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 근영 사모님이 창구에 딱 서면은 막 사람들은 막 빨리 일을 이렇게 처리해서서 직장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분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남편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를 이제 가는 부분에 권영 사모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그렇게 싫었대요. 남편은 무지무지하게 아프리카를 좋아서 가는데 아프리카가 덥고 벌레도 많고 또 뭐 모기에게 늘 물려야 되고 또 뭐 삶 자체가 아프리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남편에 대하여 막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늘 이렇게 원망 불평을 토했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김광훈 목사님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예? 아프리카 체질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사모님하고 가나에 있는 아주 그 작은 마을의 정글에 예?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정글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진짜 뭐 그 무서운 벌레들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런데에도 그 아주 험악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지만은 너무 가난하게 그야말로 그냥 냄비 하나로서 사는 그런 아주 시골에 어느 한 형제님의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권영 사모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 따라서 이제 그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서 희한한 걸 본 거예요. 자기를 초대한 그 형제님이 탁도 있고 마당에 보니까 바나나 나무도 있고 또 뭐 망고 나무도 있고 뭐 파파냐 과일 나무도 있는데 하나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사람을 초청했는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은 닭도 잡아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하는데 이 집에는 이 형제님이 자기를 초청했는데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는데 마당에 닭이 돌아다니는데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이제 그렇게 했느냐면 그 형제님이 이야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저 마당에 놀고 있는 저 닭은 내 닭이 아니고 내 아내 닭이라고.
그리고 저기에 있는 바나나 나무도 내 게 아니고 내 아내 거라고. 내 거는 이미 다 먹었다고. 예? 그래서 거기 과일 나무가 있는데, 예? 망고 나무가 있는데도 자기 거는 지금 다 먹고 없다는 거예요. 아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늘 남편이 그거 먹을까 봐 지키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도 이 아내는 아내 거기 때문에 대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참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근정 사모님이 아, 저 여자 참 너무 어리석다. 그까짓 거 저거 다 팔아도 한국 돈 만 원도 안 되는 저 과일 가지고 뭐 내 거, 네 거, 남편 거, 내 거 그렇게 구분을 짓나. 그러면서 남편을 감시하고 있고 못 먹게 하고 있고 그까짓 거 뭔데? 예? 저것 때문에 남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남편하고 그렇게 경계하고 그래서 하냐. 참 어리석다. 근데 그 사모님이 그때 순간적으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살잖아. 야, 네가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은 걸 줬는데도 저 사람들은 냄비 하나 걸어놓고 사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데 하나님 내게 많은 걸 줬는데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것 주님께 드리면 그게 다 응? 내 모든 게 다 주님 것이 돼가지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응?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건데 나는 내 거, 주님 거 하고 나누어서 내 방법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날 그 사모님은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 사모님은 이제는 아프리카가 불편스럽고 어려운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고 그 아프리카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이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 주님의 눈으로 저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 사모님이 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갔다 오고 난 후에 한 몇 달 후에 목사님도 말라리아에 걸리고 사모님도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몸져 누워 있는데 사모님도 몸이 불편한데도 내색을 하지 않고 남편을 뒷받침하고 섬겼다는 거죠. 근데 그날은 이제 우리 선교사님 너무 힘드니까 여보 나 머리가 너무 아파 깨질 것 같아. 나 도저히 못 하는데 당신이 좀 이렇게 성경 공부 좀 하고 와. 그때 사모님도 똑같이 말라리아에 그래서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사모님도 자기도 똑같이 말라리아를 그랬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 목사님을 이렇게 돌보고 그래서 이제 한 이틀이 지나니까 목사님은 이제 조금 기운이 차려졌는데 이제 사모님은 이제 말라리아 이제 더 심해서 이제 그날 저녁에도 같이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자는데 자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밤중에 내 아내가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꿀물이라도 조금 태워줘야 되겠다 해서 그 늦은 밤 불을 켜서 꿀물을 이제 좀 먹이려고 왔는데 아내가 축 처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내를 업고 밖에 나갔는데 마침 차를 하나 잡았는데 그 차가 의사,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 차였답니다. 그래서 그 타고 이제 대학병원을 갔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근영 사모님이 이제 그 말라리아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됐죠. 그때 이제 참 너무너무 참 슬펐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현지 사람들도 그렇고, 진짜 이 근영 사모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복음을 숨기고 자기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몸져 눕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참 이렇게 말라리아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대덕 수양관에서 2001년 11월 달인데요. 그 근영 사모님이 복음 앞에 그렇게 가시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게 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세계 선교회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느 지역의 선교사가 생명을 바쳤을 때 그 선교사의 생명을 그름 삼아서 선교사들이 흘린 피와 또 땀과 눈물을 양분으로 삼아서 복음이 힘있게 타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배낭에는 힘있게 복음의 불길이 타오를 걸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근영 사모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마음을 우리도 같이 마음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나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돼서 이제 우리 입이 주님의 입이 되고 우리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서 심령을 우르만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하는 주님이 전해야 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데 쓰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후든 10년 후가 되든 아프리카는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방송국이 세워지고 아프리카에 학교가 세워지고 아프리카에 또 선교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양성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에이즈를 이제는 정복하고 말라리아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약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에이즈와 말라리아를 이길 수 있는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랬거든요. 2001년도예요. 그때는 뭐 우리가 지금 이런 뭐 식물의 줄기 세포가 이렇게 추출이 되어서 또별 우리 이건 생각도 못할 때 그때 이미 2001년도에 근영 사모님의 추모의 그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아프리카는 말라리아나 에이즈나 가난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제 아프리카는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할머니가 손녀를 또 손자를 무릎에 베고는 얘야 우리 아프리카는 옛날에는 말라리아로 에이즈로 많이 죽었단다.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했었지. 그런데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복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가난에서 이기고 또 한국에서 참 이렇게 새로운 약이 개발되어서 그 약으로 에이즈를 이기고 말라리아를 이기고 이제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이 2013년도에 와서 하나님이 이번에 베냉 대통령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또 청소년들이 변하는 것 그리고 또 이 또배를 통해서 이제 에이즈를 우리가 참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때 뿌려진 그 배냉의 그 사모님의 그 추모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이 되면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투자를 하고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해외 아프리카를 가보면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무지한 편이에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 IYF보다도 대한민국 정부가 훨씬 더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무지해요. 우리가 더 정보가 빠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이제 세워지면서 아프리카에 눈을 돌리고 첫 번째 이제 아프리카에 초청한 대통령이 우간다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IYF 월드캠프에 우간다의 청소년부 장관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우리 캠프를 보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우간다 청소년부 장관도 바로 이 마인드 교육 학생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간다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는 걸 그 일 앞에 청소년부 장관이 먼저 오셔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우리 IYF 설립자 또 이 마인드의 교육을 해서 세계 청소년들을 바꾸고 있는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참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나라 외무부나 또 청와대에서는 그 스케줄이 없어서 불가능한 일인데 우간다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하니까 모든 뭐 제재가 있어도 다 이렇게 성사가 됐고 그때에 이제 그 우간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당신들을 초대해서 난 식물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가 듣겠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가 두 달 전인가 그때 이제 우리 박옥수 목사님과 또 우리 이제 진영우 우리 장로님하고 몇 분이 이제 가셔서 참 우간다에 그 대통령께서 참 이렇게 약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지시도 하시고 그때도 역시 이제 보건부 장관님이나 식약청장님이나 그런 분 불러가지고 그리고 임상실험도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걸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너무 감격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국 세계대회 때 베냉 대통령 아드님이 오신 건 정말 생각도 못했고 또 오신다 하더라도 월드캠프 안 하면 또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또 월드캠프가 베냉은 거의 뭐 5년, 6년 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연결이 다 되어지니까 이게 너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이어서 탄자니아를 갔는데 탄자니아 대통령께서도 목사님하고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럴 때 이제 보건부 장관님 또 보건부 차관 대통령 주치 또 대통령께서 같이 모여서 또 이제 우리 또벨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목사님도 이제 또 이 마약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우리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그 또 책을 보시고 이 책을 모든 학생들에게 읽게 해주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또 우리 IYF를 위해서 땅도 주시고 또 우리가 운하 또벼를 위해서도 또 땅을 주시고 또 운하 그리고 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의료진들을 이렇게 결성해서 한국에 이제 운하에 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의논하도록 이 탄자니아에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또 탄자니아에 있는 청소년부 문화부 장관 되시는 분이 우리가 작년에 월드캠프에 오셔서 또 월드캠프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청소년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13년 전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으려는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님 마음 안에 그런 정확한 말씀이 마음에 세워져 있었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은 또별 때문에 또별이 어려울 때 어려웠었죠. 사실 이번 봄에만까지 하더라도 참 비난하는 사람들 많고 또별에다가 녹차를 섞어가지고 모함을 하고 언론에다가 막 알리고 우리를 갖다가 중상모략을 하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마음에 어려웠는데 근데 목사님은 계속 그때도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 또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를 정복할 거라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양천에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전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운하에 우리 이제 직원들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들리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운하 직원들이 몇 달째 지금 봉급을 못 받았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운하의 회사를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생기고 이제는 막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마저도 이제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떠나가게 된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운하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셨거든요, 목사님도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아니야, 운하는 잘 돼. 또별은 반드시 그 암과 에이즈를 정복할 수 있어. 늘 이제 목사님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1차 대회 이광보 목사님 중국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홍콩에 위나라이트의 그 5천억이 이제 그 계약이 된 부분을 상세하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그전에는 막 그 마음을 숨기면서 막 그 이런 불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우간다 대통령이 이제 막 만나서 이제 또 벤 이야기 나오니까 야 이제 또 벤행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우리는 형편에 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형편에 움직이지 않고 늘 말씀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말씀을 마음에 세우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선교하다가 월드캠프 때 오셨지 않습니까? 그다음 지난 1차 때에 대덕하고 강릉 수양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행주자매들의 마음에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순회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도 지역의 행주자매들의 마음 안에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자신의 그 불신된 마음, 잘하려고 하는 마음, 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말씀이 세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증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선교사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과 마음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아닌 내 인간적인 어떤 생각 또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잡혀있던 그 마음 말씀에 대하여 불신하고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고 늘 형편을 따라갔던 그 마음들 목사님이 간섭하고 또 싸워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말씀이 세워져 가는 이제는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 하나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은 아주 특이한 병에 걸렸는데 그게 뭐냐면 마르판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말판 증후군, 마르팡 증후군이라는데 그 마르팡이라는 의사가 그 병을 발견해서 마르팡 증후군이라는데 잘 안 들어보셨죠? 그 병은요 아주 희귀한 병인데 주로 심장에 있는 판막을 공격하고 심장에 있는 대동맥을 공격하는 병인데요 그게 이제 염색체 15번의 변이를 일으키면서 생기는 병인데 그게 유전이 되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 어머니가 그 병을 가지고 있어서 5남매를 낳았는데 큰 오빠가 그 병에 걸리고 작은 오빠가 그 병에 걸리고 자기가 이제 그 병에 걸리고 큰언니하고 또 동생하고는 또 괜찮고 주로 이제 그 병에 걸리면 그 오래 살지 못해요. 오래 못 사는 병인데 이 자매님은 이제 11년 전에 심장 판막에 수술을 한번 했고 또 6년 전에 인공 혈관을 갖다가 이제 삽입하는 그 수술을 받기도 받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하냐면은 심장에 있는 대동맥을 공격을 하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의 동맥은 지름이 2cm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굵기만한 굵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한 2c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2cm 정도 되는데, 이제 여기를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동맥이 늘어나는 확장이 되는데, 2cm, 3cm, 4cm, 5cm, 6cm가 되는데, 남자는 7cm, 여자는 6.5cm가 이게 한계예요. 이제 더 이상 되면은 이게 터져버려요. 터지면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죽는 거죠. 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판박 수술도 한번 하고 인공 혈관을 수술을 하는 또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자매님이 6.5cm가 될 때 병원에서는 너 수술을 안 하면은 당신 죽습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의사분들도 수술의 경험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하다가 죽을 확률이 50%예요. 그리고 수술을 성공을 해도 90% 이상 하반신 불구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수술을 하다가 죽을 확률 50%. 살아도 90% 이상 하반신 불구. 그래서 이 자매님이 수술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자매님이 강남에 계시는 이제 박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자매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매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자매님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예?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매님 몸은 다 나았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5년 가까이 지내오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의사는 수술을 안 한다고, 이제 죽는다고, 이제 곧 죽는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4년, 5년째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 1월 달에 피에서 이제 막 출혈이 생기는데, 이게 막 피가 완전히 막 그 어떻게 터졌는지, 완전 피를 솟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자매님이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돌봐주시는 그 의사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그 분야의 권위신데, 그 의사가 계시는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막 조사를 하더니, 6.5cm가 아니고, 이 자매님이 얼마만큼 늘어났냐면, 7.98cm까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통 6.5cm 더 이상 살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7.98cm인 거예요. 그럼 8cm 가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cm. 손가락 굵기만한 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한 8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지름이. 이렇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은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도 옆으로 이렇게 누운데 누우면 무슨 큰 뱀 한 마리가 이렇게 줄렁 이렇게 장기를 누른대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30분 더 이상 못 잔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장기를 눌리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자다가 다시 몸을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지고 또 반대로 이렇게 누우면 한 30분 정도 되면 또 아파서 더 잠을 못 잔대요.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바로 누워가지고 몸을 진정시키다가 또 다시 이제 30분. 여러분 잘 주무시죠? 행복한 줄 아십시오. 알겠습니까? 이 자매님은 하루에 30분을 더 깊이 이렇게 잠 못 잔다 하더라고요. 또 바꿔서 자야 되고 이러는데. 근데 출혈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막 뭐랍니다. 우리 그 자매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된다. 내 이야기 잘 들어. 이번 주 안에 수술을 안 하면 너 죽는다. 내 말 맞는지 안 맞는지 너 들어봐. 수술해야 돼. 근데 옛날에는 내가 수술 경험이 없었을 때는 4, 5년 전에는 수술을 하다가 죽을 확률이 50%였고 그 다음에 하반신 불구가 9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장담한다. 나도 살릴 수 있다. 수술하면 절대 안 죽어. 그 수술도요. 사람을 전신 마취시키가 자는 게 아니고 사람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심장을 갖다가 0도씨에다가 옮겨놓고 그래서 이제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술하는데 입에 신장도 잘라내야 되고 했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해도 후유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 하반신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가슴 뭐 요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찢는 게 아니고 거의 뭐 가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했더냐. 심장도 드러내놓고 신장도 드러내놓고 그래 하는 수술인데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태희야 잘 들어. 내가 100% 살릴 수 있어. 그러나 하반신 불구는 한 50% 정도는 네가 그래도 마음은 먹어야 돼.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나 네가 지금까지 수술을 안 하고 고집을 부렸는데 네가 지금도 수술 안 하고 고집을 부리면 너는 이번 주 안에 이건 터지게 돼 있어. 내가 장담한다. 이번 주 안에 터지게 돼 있어. 너 수술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자매면 수술은 이제 의사한테 수술 안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을 지냈는데 이번에 출혈을 하면서 의사가 너 수술해야 돼. 수술 안 하면 너 죽어. 네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터졌다고 생각해봐. 내가 네가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수술실로 바로 내려가고 네가 침실에 엘리베이터를 해가지고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준비하는데 10분 걸려. 10분이 걸리는데 10분 걸린 동안에 네가 살 수 있는 확률은 50%야. 네가 병원에서 터져도 네가 살 수 있는 확률은 50%야. 그러니까 지금 수술해야 돼. 너 지금 수술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인턴들도 오셔가지고 이제 막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막 근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자매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몸을 온전히 했다라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매님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오늘 저녁 자다가도 진짜 이게 막 터져버리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이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7.98cm는 이거는 세계에 어디 누구도 없는 거예요. 7.98cm. 의사가 6.5cm가 한계인데 이게 지금 6.5cm인데 7.98cm니까 이게 뭐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수술해야 돼. 자기는 수술 안 합니다, 수술 안 합니다. 수술해야 돼, 너 아니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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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는데, 이제 일요일 날 저녁인데, 너무 자기가 두려웠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저기 제가 이제, 겨울 수양에, 4차 겨울 수양에, 강릉 4차에, 박목사님의 4차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행에 가시기 전에 병원 한번 들렸다가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갔더니 자매님이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사가 담당 의사가 수술 안 한다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목사님,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매님 알아서 하시지 그걸 또 왜 내한테 응? 왜 내한테 그걸 미루시나.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제가 수양해 이제 그 겨울 수양해 2차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저한테 신앙에 교제를 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창세기 16장 2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말씀을 나한테 해주셨어요. 사례가 뭐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결론을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생산을 허락 안 했습니까? 네, 결론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다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다 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했다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일이 있기 10년 전에 아들 준다고 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면서 자기를 쳐다보니까 65세에 아들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75세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기니까 사라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받아들였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결론을 보니까 틀렸는데 그 당시 때 보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요게 문제라. 요게.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에는 말씀이 세워져 있어요. 자기 생각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저도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세워지기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형편을 마음에 세울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자기 생각을 받아들인 것처럼 저도 제 신앙 가운데서 인간적인 형편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자기의 여정 가운데서 사라의 마음에 쏙 드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었어요? 하갈이었죠. 그래서 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그 젊은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 자식이 이름이 뭐예요? 예,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은 누구예요? 저 종, 그 하갈을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그 젊은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까? 쫓겨나야 할 아들입니까? 그러나 형편으로 볼 때는 누가 뭐래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 아들이에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아들 아니에요. 이거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사라에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 뭐예요? 예, 이삭.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마음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마엘은 형편으로 인하여 들어지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형편을 따라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자매님이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나보고 결정해 달래요. 제가 만약 이 교제를 안 받았다면 저도 형편적으로 확률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수술하다가 50% 죽을 확률, 수술 성공해도 90% 이상 하반신 불구. 그런데 이제 이번엔 바뀌어져가지고 100% 살린다. 다만 30%에서 50% 정도 하반신 불구는 네가 각오해라. 그래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님도 확률에 좀 마음이 흔들리고 저도 조금 확률에 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을 바로 그 전주간에 목사님이 나한테 그 말씀을 주면서 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이 생각 따라가면 죽어. 이 생각 따라가면 망해. 목사님이 형편 보지 말고 이 목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세워야 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자매님, 내 이야기 잘 들어봐요. 자매님, 하늘나라 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늘 건강 때문에 항상 제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늘 저는 제 마음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제 마음에 확신합니다. 예, 자매님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자매님 구원 받으셨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새로운 생명이 자매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이제까지 자매님은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는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이 아들 행세하지만 이 이스마엘은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내는, 누나네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내 육체가 있고 내 육체로 말미암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건 오늘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그는 거짓된 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된 자신을 이 육체를 위해서 평생 살지만 이 자신의 이 육체를 세우고 이 육체가 인정받고 싶고 이 육체를 자랑하고 싶고 이 육체가 뭔가 잘 되는 걸 위하여 평생을 살지만 그건 마치 쫓겨나야 될 이스마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이 육체, 우리 육체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정한 오늘 우리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거룩한 생명,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것이 새 생명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 인간 안에 넣어주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진정한 나라 말입니다. 그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나라 말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원래 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생기와 같은 하나님의 그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자매님 마음 안에 그게 있습니까? 예, 목사님 제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매님은 이 육신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영 이것이 자매님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늘 육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행세하지만 이 아들 아닌 것처럼 이삭이 아들인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로 내 육체로 말하면 육신의 생각 이게 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볼 때는 이거 나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새사람 이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바로 이삭과 같은 존재죠. 자매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자매님입니다. 이제까지 거짓되고 틀린 사단에게 속았어 나 아닌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나 아닌 새로운 나를 준비하셨는데 새로운 피조물 그게 자매님입니다. 속사람, 새사람, 새로운 피조물 바로 그것이 의인이고 바로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매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는 무서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자매님 그거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속였습니다. 진정 자매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내 육체를 속여가지고 마치 두려움과 겁나고 내 무서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했습니다. 자매님 마음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사단이 자매님을 속여가지고 마음을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에 끌려가도록 속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를 했어요. 자매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매님 다 나은 겁니다. 목사님께서 4년 전 5년 전 이미 말씀해 주셨을 때 자매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출혈이 돼가지고 의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자매님이 4년 전 5년 전 수술을 했다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매님 남편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 자매님 남편도 하시는 이야기가 집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대요. 참 박옥순 목사님 그 양반 말이야 참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우리 태희가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봐도 참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 왜냐하면 그 김자매님 오빠는 터져가지고 29살 때 터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 둘째 오빠도 지금 판막을 수술을 했는데 그 둘째 오빠는 동맥을 공격하는 거 아니고 판막 쪽으로 공격해가지고 괜찮고 이 자매님은 또 동맥 쪽으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지금 7.98cm 있을 수 없어요. 이미 사실 형편으로 볼 때는 6.5cm 때 이미 죽은 몸이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의사들이 볼 때는 7.98cm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나았습니다. 깨끗합니다. 온전한 몸입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또 금방 마음을 먹었어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에서 나오는데 목사님, 자매님 뭐라 하면 수양에 가시면 목사님께 그 대신에 좀 이야기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요? 지금 수술하면 100% 살 수 있고 50%는 하반신 붉은 붉은데 목사님이 알고 있는 확률은 옛날에는 4년 전, 5년 전에 이야기가 말씀드릴 때는 수술하다가 죽을 확률 50%, 살아도 90% 이상 하반신 붉은데 그 통계가 그게 이제 그게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좀 전해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 예, 알겠다고. 그래서 수양에 도착하자마자 목사님께 바로 복을 드렸어요. 목사님, 김자매가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을 할 때는 뭐 어떻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 목사님 그게 정보가 바뀌어가지고 최근에는 뭐 의사가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뭐 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하시면서 자매 건강해, 자매 온전해, 자매는 깨끗하게 나았어. 말씀을 딱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이 사라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아들을 준다고 해도 10년이 지난 형편에 볼 때는 안 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세우기보다는 형편을 우리 마음에 세워가지고 못 믿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했어요. 자매님, 목사님 확률 들은 척도 안 합디다. 자매님 온전하대요. 깨끗하게 다 나왔대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자매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한테 퇴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화가 났어요. 가. 꼴도 보기 싫어. 이제 오지 마. 내가 반드시 이해한다. 너 이번 주 안에 터진다. 너 터졌다고 전화도 하지 마. 올 것도 없어. 오다가 죽어. 너 가. 보기 싫어. 가. 가.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고집 피운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반드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 안에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봐라.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자매님 마음에 다 믿음을 가지고 예 나왔어요. 의사가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가 이번 주 안에 터지나 안 터지나 봐. 그랬대요. 근데 자매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가 1월달이었거든요.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오늘 8월 며칠이요? 예. 그래, 그 사이에 우리 자매님이 전도해가지고, 지난 1차에 자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또 구원받아 오시고, 또 이번 차에도 그 자매님 안 오셨는데 이번 차에도 이제 그 자매님이 전도하셔가지고 여기 또 오신 분이 있어요. 이 자매님은 복음밖에 없어요. 의사는 넌 절대 뛰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절대 천천히 그래야 돼. 오르막도 오르면 안 돼. 너는 화도 내면 안 돼. 넌 큰 소리를 해도 안 돼. 큰일 나. 그런데 자매님 막 큰 소리 치고 오르막 뛰어오라고 막 그래서 알아요. 하여튼 참 그래 진짜 우리가 그 양천에서 여러분 체조 경기장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오전에 한번 갔다 오면은 오후에 뭐 서너시 되죠. 또 그리고 저녁 집회 참석하려면은 또 뭐 한 6시 출발을 하면은 그래도 저녁에 늦게까지 오는데 정상적인 몸도 지치고 힘드는데도 진짜 무리하면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되고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되고 절대 너는 침대에서 내려와도 안 된다는데 그 대중도 집회 여러분 예?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남까지 토요일까지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낮밤으로 막 실대로 막 다니거든요. 전도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자매님이, 그, 이제, 부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 한 분이, 4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경사가 났죠. 아기를 가졌는데, 얼마 후에, 기형아 검사를 해보니까, 그 아기가 다우 증후군, 다우 증후군 그 증세가 그 나면은 그 애들 그 있죠. 왜? 그 좀 비슷하게 생긴 애들 있죠. 그죠? 다우 증후군 기형아 검사를 해보니까 증후군 증세가 나온 거예요. 이 자매님 병원에 갔다 오더니 이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네. 펑펑 울면서 막 울면서 나한테 목사님 기형아 검사를 하니까 다우 증후군이에요.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야단을 쳤어요. 자매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지금 다우 증후 그까지 그 지금 우리 김 자매는 지금 뭐 의사 말로는 지금 오늘 터진다 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험 앞에 힘있게 살고 하는데 그까지 그 뭐 다우 증후군 그거 뭐 아이고 그까지 믿음 가져요. 아무 이상 없어요. 하나님 정상으로 낳게 할 테니까 믿음 가져라고. 예? 그런 거 믿지 말고, 예? 내 앞에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뭐, 다우 정옥은 7.98cm 앞에 그 명함도 못 내놓는 거는. 들어가! 하면서 내 돈에. 근데 그때부터 뭐, 자매님은 뭐, 더 이상 이제 뭐. 그래, 뭐, 지난달에 애기 낳았어요. 예쁜 애기, 아무 이상 없는 애기, 건강한 애기 낳았어요. 아멘. 그 괜히 그 저 뭡니까 그 저 뭐 9개월 동안 막 늘 행복 끝 불행 시작하면서 늘 이제 그래서 하는데 또 우리도 자매님 한 분은 또 가슴에 우리가 호기를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함결이 떠오락해서 가보니까 또 반대편에 또 호기 생겨가지고 또 이 자매도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안 좋은 호기라는 거죠. 그리고 체질적으로 막 호기 이렇게 생기는 종양이 생기는 그 저 체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매도 또 막 걱정을 막 하시길래 내가 막 야단을 쳤어요. 자매님 7.98cm 그건 명함도 못 내밀어. 그거는 지금 뭐 의사는 지금 뭐 그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말 맞나 안 맞나 봐. 네 이번 주간에 터져. 이번 주간에 터져. 그래 했는데 뭐 그까지 뭐 그 뭐 가슴에 혹 그 뭐 암이 될 수 있는 혹 그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잠이 눈 바꿔요. 하나님 앞에. 근데 진짜 뭐 그러니까 자매님도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또 그 무릎에 우리 자매님 부인 회장 자매님 남편이 우리 이제 그 저 부인 회장 자매님 뭐 이렇게 뭐 다투다가 이불 속에서 얼마나 발로 막 차고 막 때리고 이불 속에서 했는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인회장 자매님이 시아버지를 지금 7년째 중풍 걸린 시아버지를 좁은 아파트에서 화장실이 안방에 있고 바깥에 있으니까 시아버지를 이제 안방을 내줘가지고 지금 7년, 8년째 시아버지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 남편이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이불 속에서 차가지고 때려가지고 막 거의 막 실신시켜놨으니까 이제 자매님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예, 세상에 어디 이런 남편이 있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이런 시아버지를 내가 숨기고 하는데 이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불 속에서 발로 차고 해서 이래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원망과 막 그 남편에 대한 막 그다음 신방을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니까 막 자매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예 목사님, 자매님 남편 원망 많이 했죠. 그 살아야 되는지 안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자매님 내 이야기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눈에는 자매님 남편 장로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 웃더라고. 장로님 무슨 장로. 그 다음 또 내가 자매님 남편은 작년에 회장이라고 하니까 회장은 무슨 회장이야. 하나님의 눈에는 회장이라고 자매님 믿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태희 자매님 또 이야기를 내가 했어. 자매님, 그거 뭐 남편 그 문제 가지고 그러냐고 말씀 세우라고 자매님. 근데 진짜 우리 자매님이요, 딱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으면 7.98cm 이러면 명함을 못 내밀어요, 아무도요. 지금도 자매님 얼마나 참 복음을 사랑하시고, 자매님 남편도 너무 신기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 제일 열심히 잘 전해요. 제일 열심히 잘 전해요. 제일 전도 잘 하셔요. 제일 간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하나를 딱 세워주시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매님 믿음으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 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젊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온 젊은 여종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처부로 줘서 아들을 낳는 그 이스마엘이 하나 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 있는데 그게 이삭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두 가지는 적용되어진다 말입니다. 천국 가는 부분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십계명 잘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이스마엘식 신앙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 인간의 행위, 인간이 뭔가 잘해서 내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뭘 했어 가려고 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쫓아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편에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세워져서 말씀으로 이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는 이 이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을 굽어 살피사 인생을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키는 그 율법을,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예수님은 온전하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시고 사망을,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는 죄를 못 이기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이기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늘 속아가지고 우리가 잘해야지만 마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어, 그 이긴 것으로 내가 이겼다,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잘해서 뭔가 얻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세상의 초동 학문 아래 종노릇 하는 사람이고 바로 오늘 육신의 생각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세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13년 전에 그 베냉의 한 사모님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날 그때에 우리는 그때는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에 지금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IYF도 없었고 그때는 그라시아스도 없었고 그때는 또별도 없었고 그때는 아프리카의 방송국도 없었고 그때는 마하나임 신학교도 없었고 링컨 국제학교도 없었고 그때는 지금처럼 우리 케냐에 있는 그런 큰 우리가 예배당도 없었고 가나에 우리가 선교센터도 없었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받았던 그 마음을 그 추모 예배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원래 2013년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올해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복음의 문을 열고 성경에도 뭐 이디오피아 뭐 재무부 장관이 구원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죠. 이제는 열왕들이 각 나라의 왕들이 대통령들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형편적인 거 그걸 다 무시하고 말씀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님 이제 마지막 날 1차의 캠프를 마치고 학생들 민박 다 보내고요. 그러나 오후에는 이제 장관님 또 대학 총장님 포럼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5시에 마치고 이제 저녁에 만찬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장관님들, 대학 총장님들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진행부에서 이제 시간 스케줄을 이제 프로그램을 짰어요. 제일 먼저 그라시아스 음악, 그다음에 회고 영상, 그다음에 한 분 장관님 발표, 그다음에 대학 총장님 한 분 발표, 그다음에 목사님 축하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감사패 수여식 이랬거든. 그리고 그걸 이제 목사님께 보여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라시아스 합창 이후에 내가 한 시간 말씀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장관님들은 한 시간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하시는데 대학 총장님은 지금 감사패 수여식으로 왔는데 지금 말씀 한 시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 3, 40분, 그럼 회고 영상 뭐 10분, 그다음 장관님 발표 10분, 그다음에 총장님 10분, 그다음에 목사님 말씀 뭐 20분,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패 수여식 뭐 30분 이렇게 잡아놨는데 다 오죠. 한 시간 말씀 전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공연을 이어서 목사님 바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반 요점 정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너무 그날 그 장관님들 총장님만 모아놓은 고는 그런 행사는 또 따로는 그렇게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난 내가 지켜보면서 우리 진행부는 생각하는 게 그냥 감사패 수여식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감사패 수여식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 어느 장관님이나 아니면 뭐 차관님이나 아니면 대학 총장님 다 진짜 그분들은 뭐 각 나라에서 얼마나 높으신 분들입니까? 근데 복음반에 참석한 그 오신 분들처럼 그대로 말씀에 끌려가는데 전 내가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 저분은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복음 하나만 생각하시는 우리는 형편적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늘 형편적인 그 생각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늘 복음 전할 분위기 찾고 그죠? 늘 행편적인 거. 근데 목사님은 한 시간 말씀 전할게 딱 전하시는데 이건 완전 복음반이에요. 다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부산에서 전주 갈 때에 목사님 몇 번 간증하셨습니다만 차 안에서 기나차 대학교 총장이 다시 정리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그 다음 전주에서 대전까지는 인도 마드라스 교수님 대학 총장님 설명해 주니까 너무 기뻐하고 막 구원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대전에서 서울 올 수 있는 부룬디 장관님 복음 전에 너무 기뻐가지고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노래도 부르고 했단 말입니다. 구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편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신 항상 인간적인 형편 여러분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을 오늘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착하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닌 우리가 도리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악한 악한 인간이고 우린 정말 쓰레기와 같고 우리에게 나오는 건 악한 것밖에 없는 오늘 이런 인간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둠밖에 없고 우리는 불신밖에 없고 우리는 형편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90세 된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듯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추하고 악하고 이중적이고 야비하고 음란하고 어둡고 이렇게 이기적인 오늘 우리 인간이지만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진실하게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는 죄만은 오늘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예수하고 똑같이 거룩하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의롭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온전하시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 말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무슨 의롭게 돼 내가 무슨 거룩하게 돼 오늘 우리 강남교회 황효정 장로님 운하한의원의 원장님 황효정 장로님 그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이 속에 지내다가 아들이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13년 동안 이 복음 거부하시다가 마지막에 이 편찮으실 때에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이 선하게 살고 인간이 열심히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예수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고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하게 잘할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제사형시켜. 뭐라고요? 제 상조? 제 복조? 그런다고요? 뭐 주라고? 뭐 하라고? 사형시켜. 여러분 최고로 선할 때 최고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잘할 때 성실하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형시키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우리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이삭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십시오.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을 온전하게 어렵고 거룩하고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42회 2차 강릉 소양간에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속에는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곳에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사라가 가졌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는 그 불신된 육신의 생각을 아무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소양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2부 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